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로켓 엔진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미국의 요청으로 11일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로켓 엔진을 실험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미국이나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대한 실험이라는 것이 미사일 엔진 실험일 것이다 이런 관측을 했는데요. 예.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엔진 시험이냐?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또는 위성용 로켓에 사용할 수 있는 네. 엔진 실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시험대를 활용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액체 연료를 시험한 것이냐 아니면 고체 연료를 시험한 것이냐 이런 분석들도 분분한데요. 예. 대체로 액체 연료를 이용한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든 이 엔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능 자체 시험을 하는 것이니까 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시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예. 이 시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그 이번 시험은 뭔가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대로 미국과 북한이 지금 연말 시한을 앞두고 상당히 그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북한은 미국에 대한 그 태도 변화, 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담화를 통해서 이 말하자면 정치 수사로서 공격하는 것과 예. 이번에 이제 엔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이나 또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다. 모두가 다 그 말하자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죠.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의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겨냥한 보여주기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고체 연료를 시험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아직은 그게 아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는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시험한 적이 있지만 네. 아직 고체 연료를 통한 말하자면 장거리나 중거리 시험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고체 연료를 개발해서 중거리나 또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이 이 로켓 엔진 시험이라면 방사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이 그 나름대로 정한 그 연말 시한이 다가오자 북한이 이제 7일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그 전략적 도발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그 동창리 그 위성 발사장에서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취자분들은 아마 이것이 이제 뭐 큰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고 엔진 실험을 한 것인데 이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이번에 지금 그 엔진 실험은 과거의 방사포 또 단거리 미사일하고 이제 차원이 다른 그 전략적 도발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이제 핵실험 그리고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ICBM은 대개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북한이 그 약속을 하고서 그걸 안 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두 차례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그 ICBM 또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구두 약속 그러니까 문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 이런 구두 약속을 했고요.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4월 그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이게 중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한 것은 지난 2년간 자신들이 스스로 그 약속해온 그 전술적 차원에서 이제 벗어나서 미북 그동안의 구두 약속 이것을 구애되지 않고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시험 하나의 신호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미가 크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 미북 관계는 대부분이 그 김정은 위원장과 그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 친분 관계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지난 2년간 뭐 저희 VOA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 ICBM 발사를 안 하는 것은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친분 이것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업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이제 엔진 실험을 했으니까요. 이 다음에는 이제 뭐 인공위성이든 아니면 뭐 ICBM이든 이걸 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요. 만일 북한이 진짜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ICBM을 발사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외교적 업적이 다 이제 그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네. 이것은 미국의 국내 정치 앞으로 한 1년 뒤면은 이제 그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또 한국 또 주변국들이 다시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그러면 이 동창리 로켓 엔진 실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앞서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사실 이번에 엔진 시험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기술적 측면이 있고요. 또 정치적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말하자면 북한으로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미 여러 차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것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거 고출력 말하자면 엔진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미국까지 날아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직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ICBM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
예.
7000도에서 8000도까지 달한다고 하는 그 고열을 이 탄두가 말하자면 견뎌야 되는 이런 부분 재진입 기술은 아직 그 증명해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이제 북한이 또 기술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역시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측면이 더 크다는 그런 관측들입니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보여주기식 이런 그 시험을 한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이 엔진 시험을 통해서 여차하면은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장 말하자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고를 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과거에 동창리 발사장에서 은하 3호, 광명성 4호 같은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러면 그런 식의 그 위성을 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북한이 설사 이제 우리가 쏘려는 것이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그러니까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다 각국이 부여된 권리다 이렇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국제적인 차원 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ICBM이나 인공위성이나 그 차이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동안 이제 그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 기술을 해서 이것을 발사했고요. 또 기술적인 차원에서 ICBM과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로켓은 거의 99%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도 이미 여러 차례의 그 결의를 해서 이제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다 금지시켰는데요. 거기 이제 구별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로켓이나 ICBM이나 똑같은 겁니다. 기술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 담보리 차원에 하면은 북한은 이제 뭐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이것이 아무 것이나 상관없이 다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입니다.
예. 화제를 잠깐 바꿔서요. 앞서 미국은 한반도에 특수 정찰기를 배치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건 알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엔진 시험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엔진 시험의 경우에는 특히 바로 그 직전에 미국의 CNN 방송에서 이 동창리에 그 위성 발사장, 서해 위성 발사장이죠.
예.
여기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 엔진 시험을 하려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충분히 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 보도도 나왔을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이전에도 북한이 이제 그 말하자면 남북 그 접경 지역 해안가 여기에서 해안포도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는 가운데 그 발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지점을 전후해서 지난달 27일부터였습니다.
예.
그때부터 미국에 말하자면 정찰기들의 한반도 상공 운행이 거의 매일 이루어져 왔거든요.
예.
북한이 이제 도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한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정밀 감시를 한 것이고요. 당연히 엔진 시험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요. 또 그 전에 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겁니다.
예.
그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약에 이 말하자면 선을 넘으면은 북한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예.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예, 상당히 강하게 그 말하자면 언급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는 겁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북한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좀 들어볼까요?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네,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북 간 중재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그 북미 간의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언론에 소개된 것도 당시에 무슨 수석 협상가다 이렇게 부르면서 중재를 요청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이제 그 한미 동맹 간의 그 동맹국 정상끼리 북한의 이 같은 새로운 그 변화,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엔진 시험을 하는 이 사태를 이제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로 통화를 해서 모종의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 이제 중재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과거의 그 사례 2018년 이런 것과 좀 사례를 비교해 보면요. 그 당시에 비교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됐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네.
중재자가 되려면은 그 한미 간에도 이제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남북 간에 이제 관계가 좀 돈독해야 중재가 이제 되는 건데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은 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 특히 그 남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난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접촉과 회담 이런 것도 거의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설사 어떤 중재 의사 이런 것이 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좀 이것을 받아주고 신뢰하고 이제 이래야 관계가 이제 할 수 있는 건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입지가 상당히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연락 이런 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재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만일 미국이 중재 요청을 했다면 뭔가 북한 측에 제시를 해야 할 어떤 특별한 것이 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미국이 한국에 실제로 중재를 요청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
그리고 또 말하자면 중재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어느 정도 좀 제공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이 없죠. 그렇지만
예.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그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이미 사실 어떤 카드와 함께 중재를 요청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지금 계속 에스컬레이트 말하자면
예.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예. 가겠겠느냐
예.
이런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통하지 않고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굳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북한의 의사를 알아봐달라 뭐 이럴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세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을.
네.
폼페오 장관은 더 많이 만났습니다. 평양을 네 차례 갔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논의는 했겠지만 실제로 뭔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중재 요청이나 또 이 중재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와 관련해서 두 정상 사이에 논의가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윗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렇지 않았는데 상당히 달라진 내용인데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창리 그 엔진 실험했다 이것을 이제 보고를 받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 다음 날 8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하면 그 다음 날인데요. 8일 날 그 자신의 그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트윗의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영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모를 것이 잃을 것이다. 상당히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싱가포르에서 강력한 비핵화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본인이 일종의 뭐 추측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종의 경고죠. 그러니까 당신이 엔진 시험을 한 걸 내가 다 알고 있고 만일 이어서 그 뒤에 예상되는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같은 걸 하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그동안 연기했던 친분 관계가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앞서도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군사적 공격 가능성 이런 얘기도 이제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하나의 그 간접적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이제 더 이상 실험 발사 없다.
예.
그다음에 핵실험도 중단했다.
네.
이것을 이제 성과로 크게 내세워 왔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이제 흐트러질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암시하는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외교안보에서의 그나마 사실 유일한 성과로 내세웠던 이 북한의 이 실험 중단
예.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허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선거에서 불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릅니다. 김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말하자면 주의 깊게 미국의 대선 그 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볼 텐데요. 현재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서 협상을 이어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는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경고를 하자 북한은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또 리용호 당부위원장 명의의 담화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 내용별을 잠깐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터넷 트윗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만일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상당히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고를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그 즉각 그 담화를 내고 이제 응수를 한 겁니다. 아, 과거 그 미북 관계 또 핵협상 이런 것을 담당해온 김영철 전 통전부장이고요. 지금은 그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이 김영철 명의의 담화를 내고 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잃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만일 도발을 하면은 잃게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이렇게 맞받아친 그런 담화를 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영철 위원장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놀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놀랄 것이다. 그리고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타까울 것이다. 이렇게 예. 말했는데요. 상당히 이것은 그 북한이 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터넷 트윗 발언을 냉소적으로 이제 반박을 한 거고요.
예.
작은 거긴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담화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 트럼프 대통령 보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을 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아, 거기서 또 그 지나가는 말 비스름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 보고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 이렇게 상당히 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주목되는 건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과 북한이 그 북한의 엔진 시험 이후에 말하자면 그 서로 간에 거친 언사를 주고받는 와중에
예.
잇따라서 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낸 점입니다.
예.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물론 그 이후에 아, 국방부도 그렇고요. 또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예.
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경고를 했고요. 아, 그러면서도 미국은 아,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 이런 네. 얘기를 아, 계속한 것이었는데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면서 추가 도발을 한다면 아,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이런 미국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까요?
상당히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뭐 내용을 올리자 아, 북한이 이제 즉각 담화를 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면 뭐 전에는 뭐 한 하루 이틀 이 정도 뒤에 이제 나왔는데요. 요새는 거의 뭐 시차를 같이 해서 시차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즉각 반응을 내는 걸로 봐서는요. 워싱턴 동향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입장에 대해 상당히 아,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역시 그 배경에는 아,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그 연말 시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북한이 그 지난번에 그 아, 국정연설을 통해서 만일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아, 새로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길이 상당히 북한한테 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아, 이렇게 진짜로 도발을 하고 미사일을 그 발사를 하고 아,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제재가 강화되죠. 그리고 기름이 만일 끊어지게 되면 북한 경제가 상당히 그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북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시한을 맞추고 또 동시에 미국의 제재를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 북한의 그 아, 이 상당히 미국의 그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조짐으로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뉴스 포커스 북한의 동창리 로켓 엔진 실험 그리고 미북 정상의 분위기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11일 열린 회의인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가 열린 것, 오랜만의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안보리 회의가 열린 것이 오랜만이라기보단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가 예, 열린 것은 예. 사실 거의 2년 만입니다.
예.
아,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마지막으로 그 비핵화 협상 이전에 시작되기 이전에 작년에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지난 2017년 11월 말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2018년 새해 들어서 급작스럽게 이제 대화 모드로 전환을 한 것이었는데요. 그러고서는 1년 반 가까이,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
1년 반 가까이 아무런 말하자면 그 군사적 도발 행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5월 달부터 탄도미사일을 쏘고 또 새로운 방사포를 쏘고 이러면서 사실 그 유엔 안보리의 다른 멤버들 상임이사국 영국이라든지 또 프랑스 그리고 또 독일 이런 나라들은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고요.
예.
또 여기에서 논의를 한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이 세 나라가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를 해서
예.
이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고 이래왔지만 미국은 사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이런 북한을 규탄하는 이런 그 말하자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 배경은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그런 정치적 차원의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이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소형 탄도미사일이다.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고 이것을 안보리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이 있었고 또 이어서 연말 시한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그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안보리 차원에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거의 2년 만에 안보리를 미국이 주도해서 소집 요청을 해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에서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외교적 해법의 문이 열려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켈리 크래프트 대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죠.
We remain ready to take actions in parallel and to simultaneously take concrete steps toward this agreement.
크래프트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병행적 그리고 동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준비 역시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크래프트 대사의 발언 과거와는 좀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크래프트 대사의 이번 발언은 그 이제 북한에 대한 그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고 이것은 북한도 좀 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북한 앞에 이제 그 북한 스스로도 이제 새로운 선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말까지 계산법을 바꿔서 협상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크래프트 대사도 이제 그 미국에서 그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만일 북한이 이번에 이제 미사일 엔진 시험을 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도 이제 이번에 열리게 됐는데 여기에 이어서 핵실험 또 ICBM 발사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도 이것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이고 그동안에 미국도 굉장히 많은 그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원칙적으로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선택은 뭐냐? 그러면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크래프트 대사가 북한의 행동에 병행적, 동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고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준비 역시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 불만을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만나기만 하면 비핵화 얘기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 그러지 말고 제재 해제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양측의 입장을 점진적으로 주고받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크래프트 대사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아 우리가 비핵화에 관심이 있지만 비핵화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 가령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또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어떻게 바꾸는 이것도 충분히 그 논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해법을 만들 준비가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그 선택하느냐 이것은 북한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 어떤 유연한 입장 동시에 원칙적인 입장 이런 것을 밝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에 대담한 결정을 하라 이런 촉구를 했는데요. 대담한 촉구라는 게 결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당장 지금 막혀 있는 것이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복귀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대담한 결정이라는 것은 일단 가깝게는 북한의 복귀, 협상 복귀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
예, 예.
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됐을 때는 과감한 비핵화 조치겠죠.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진 게 없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안 되고
예.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겠다.
예.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전체적인 비핵화의 로드맵 말하자면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분석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인데요. 당장 급한 것은 이제 미국과 북한이 한 협상 테이블에서 그야말로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안 돼 있고 앞서 그 최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은 이번에도 유엔 주재 대사가 유연한 대처에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시적 그리고 병행적 조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북한의 말하자면 태도 변화 또는 협상 복귀를 이끌어내기에는 사실 크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비건 대북 특별 대표를 비롯해서 벌써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라든지 동시적 병행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말하자면 고조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정도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서울을 방문하는 비건 특별 대표를 통해서 그 친서든 어떤 직접적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는 메시지를 전해서 어떤 모종의 어떤 그 인식을 같이 하기 전에는 상황을 돌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이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늘 미국과 이 서방 국가들의 그런 그 방침에 반대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미국과는 사뭇 다른 비핵화 방식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좀 다른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러시아와 중국도 이번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주로 그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는 그 수단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보리가 최대한 빨리 그 대북 결의의 그 가역 조약을 적용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과거 그 비핵화 협상에서 많이 그 속임수를 써왔기 때문에 먼저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재를 완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공식 입장 중에 하나인데요.
예.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게선 안 되고 하나씩 주고받는 주고받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 뭔가 좀 반대급부를 주고 이를 통해서 비핵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예. 자, 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 대표 방한에 관한 얘기도 좀 해보죠. 이번 안보리 회의에 비건 대표도 참석을 한 거죠?
예, 참석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보리 회의에서 직접 무슨 연설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예.
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오찬을 안보리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15개 나라 대표들과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설명했고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 좀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직접 그 안보리 회의에 비건 특별대표가 참석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이, 이 비건 대표가 오는 1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합니다. 때가 때인 만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이 관심의 초점 중에 하나, 판문점에서 북한 측 상대와 만날까, 이제 그 점인데요. 그 어떻습니까?
네, NHK를 비롯한 이제 외신들은 아마 그 비건 대표가 서울을 방문해서 사흘을 머무는데 판문점에 가서 이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도 이제 그 만난 적도 있고 또 안 만난 그런 적도 있는데요. 비건 대표가 이제 판문점을 가서 이제 만나게 될지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비건 대표의 이번 서울 방문은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연내 시한을 앞두고 미북 긴장 상황을 누그러뜨릴 사실상 있다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남은 뭐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바로 이제 미국도 성탄절 그 연휴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비건 대표의 이번 서울 방문, 이것이 현재에 고조되는 미북 간의 갈등을 좀 누그러뜨리고 연말 시한을 큰 탈 없이 넘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물론 이 방북을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서 상황 그 말하자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지만 방문 자체가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해를 넘기게 된다고 하면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길, 뭐 그쪽으로 갈까요? 또 새로운 길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새로운 길은 뭐 북한의 이제 그 핵보유국을 의미하고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이 또 다른 그 핵실험, 또 추가 ICBM 발사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제 새로운 길을 언급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언도 했지만 실제로 그 길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그 유엔 안보리의 그 고강도 대북 제재가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북한이 진짜로 핵실험 또 ICBM을 발사하게 되면은 군사적으로도 이제 대치 상황이 되는 거고요. 북한 경제가 한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북한도 조심스럽게 뭔가의 어떤 그 타결 가능성 이걸 노릴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동창리에서 로켓 엔진 시험을 했다는 소식,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 논의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